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듣기 전에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밝으신 얼굴 맞으시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을 우리 한번 보시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컴패션 사역 체험존이 트레일러가 이제 교육관 주차장에 설치가 됩니다. 3월 22일 금요일부터 그다음 월요일까지이고요. 시간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정해진 시간 동안 과연 어떻게 그 컴패션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는 트레일러가 이제 교육관 주차장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물론 결혼하시는 것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결혼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가급적 그 권고하기는 주일 말고 가급적 금요일이나 그다음 월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주일 전에 오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좀 수월하고 또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정 시간이 없으셔서 주일날 보셔야 할 경우에는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 전에 보시기를 바라고,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3부 예배 후에 보셔야 그 예배 중간에 그 주차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또 참여하시고 또 은혜 나누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최세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첫그 여성 우리 목사님으로 이제 오시게 됐는데, 목사님 가정사역과 공동체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내려도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할까, 안녕하세요로 시작할까 하다가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저 다시 할렐루야로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되게 귀한 시간 나오셨잖아요. 우리 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받아가지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첫째 부임했을 때 영상 광고로 저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영상의 힘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볼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그 영상을 준비하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삼신전직이 교회 친구들한테 카톡방이 있거든요. 얘들아, 나 영상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의견을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대세는 이런 거래요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 하라 그러고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어머님, 여자 목사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들끼리 재밌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뭐 아이도 아니지만 오래된 친구더라도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막 화기애애하게 카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말씀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읽었거든요. 4321 카톡방 옆에 넘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즐거운 세상 이야기들로 화기애애하다가도 이렇게 진지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외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너무 진지한 이야기, 또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면은요, 우리의 반응이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할 때하고는 좀 다르지요. 재미있고 결과물이 보이고 내가 뭘 좀 내게 만져지는 유익이 있는 것에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 득과 실이 분명한 이 내 경험을 생각했을 때는 요거는 꼭 해야 될 일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 없이 예측하고 이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떠나야 할 자리인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판단들 하시면서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하시는 모습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공동 번역에는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다 떠나갔다.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여러분들 거기 보이시죠? You do not want to leave to, do you? 너 진짜 안 떠날 거지? 그렇지! 하고 하는 예수님이 한 번 더 되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간 사람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너희도 가려느냐? 가십니까? 갈 거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분명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야? 너도 떠나갈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오늘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의미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귀하겠느냐? 돌아가겠느냐? 너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 6장 2절과 6장 66절은 아주 많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2절, 같은 장인데요. 6장 2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한 것이 같은 장에 있는데 첫 장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리가 다 6장 안에서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은 큰 기적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오병이요. 물고기 몇 개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여성과 또 아이를 뺀 그 나머지 인간, 우리 남자, 네,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 먹여야 될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 이거 놓고 저 사람 따라가도 내가 이 득과 실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갈 수 있겠다, 내게 남는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갔어요. 자기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는데, 그래서 집을 따라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은 그 시점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한복음 5절에는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나와요. 이거 베데스다는요, 이 예루살렘, 이 새 성, 그 성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위치는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지도를 보면은요, 저기 예루살렘 찾으셨어요? 네, 지도에서. 요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크게 보이시죠? 네, 가운데쯤에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로 쭉 올라가지고 거기 갈릴리에서 이렇게 라이턴을 하면 벳세다라는 데 보이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도 한번 건너주시고 했는데, 그거를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벳세다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 길을 함께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주셨는데, 예수는 그것을 다 먹고 나서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와서 떡을 맛있게 먹었더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많은 허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행하셨던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떡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 왜 자꾸 자기를 떡이라고 해?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메시아는 나의 줄인 배를 열두 광주리가 넘도록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내 맘에 쏙 드는 그리스도, 내 맘에 쏙 드는 영웅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정도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양식은 6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떡이 어떤 떡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주는 떡, 정말 생명의 떡,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떨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내가 배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항상이라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떡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원했던 떡과는 원료부터, 재료부터, 반죽부터 완전히 달랐던 그런 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40년 동안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죠? 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떡을 먹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 조상님들 그런 거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어, 얘기 들었어, 나 잘 알잖아. 역사적인 자부심으로 이 떡부심이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출애굽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그 역사 안에서 먹었던 배부른 만나, 그 정도의 떡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었어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더 불러왔습니다. 역사의 자부심이 가져온 오류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 없어질 죽지 않을, 우리 이 육체를 죽지 않도록 보존하고자 하는 그 정도 만나의 생명력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떡은 우리에게도 있다, 그냥 항상 먹여만 달라,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다고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더 이상 항상 먹을 떡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뀝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는. 여러분들 다시 보지 않는 사람, 그 정도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죠? 그저 실망한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을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분노스럽고 나를 너무 상처 주고 내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달라서 너무 퇴퇴퇴 하면서 그 사람 다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정도의 감정,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달라는 것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영생의 소망, 보이지 않는 그것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내 배가 부른, 내가 볼 수 있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정도의 떡이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의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6장 44절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믿음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졸졸졸 쫓아다녔던 모든 무리들은 그저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 내게 가장 익숙한 곳으로부터 회귀하는 본능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냥 예수 만나기 전 그때가 나는 더 편해서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도 익숙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는 예수조차도,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지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이 품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주님 떠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종종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 지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내 품에서 말씀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 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지금 품 안에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잘됨과 부요함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삶이라고, 그 축복이 전부라고 내가 만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영양가 있게 잘 포장해서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깊이 넣어줘서 나중에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양육의 모습,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는 했지만 진짜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챌린지하고 그들의 신앙을 독려했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군사로 훈련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을 떡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떡고물도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떠나버렸어요.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부담스러우니까 너도 돌아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구원, 너희를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너 정말 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적당히 주님 품 안에 있지만 여차하면 짐서 갖고 떠나실 준비하시는 분들,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다시 예수를 떠나지 않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본능의 부르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 내 자아가 자꾸 회귀, 귀향하라고 나를 부릅니다. 마음 약해지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똑바로 말하는 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아까는 회귀,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회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 6살 때 정말 찬양하기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아시죠? 예. 아 하나님의, 이걸 부르는데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도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세모하면 세모, 동그라미하면 동그라미, 네모하면 네모 하면서 이런 노래 불러요. 네모만 배워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찬송가 배웠던 그 네모가 이 네모인 줄 알고 부르는 정도의 그런 신앙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면서 또 육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길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이안인데, 이안아, 엄마랑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전에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목사님.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목사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아빠는 그냥 아버님으로만 봤지 아빠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빠가 가르치는 학교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주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말이니까. 근데 학교가 멀어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지? 엄마는 목사님, 아빠는? 아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1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는 기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과 기사님밖에는 체험하지 못한 이 아이가 아빠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로 그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고 경험하지 않은 것 이상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 본 것 위에는 고백하지 않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저는 저의 신앙을 한번 엿봤습니다. 나도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정도만 믿고 산 사람 생활이 아니었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쫓았던 제자들도 엄마는 목사님, 아빠는 아버님 하는 아이처럼 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도 부르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수차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랫동안 믿고 있던 관습적인 신앙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예수님 고백에 대해서 내가 져야 할 책임감, 이런 거 말하면 괜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고 똑바로 고백하기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고백했다가 더 큰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까 봐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충동적이긴 하지만 용감하고 모순적이긴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신뢰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6장 66절에서 69절 주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가복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자,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의 대답은 두려움이 없는 고백이었어요. 불편한 현실 앞에서 회피하지 않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대답하면 내 주변의 제자들이 혼자만 잘났어 하면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육체로 오신 그이심을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질타를 받는 신성 모독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분, 구원의 주도권,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너무도 확실한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소유한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표적으로 믿겠느냐, 말씀으로 믿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겠습니다. 바로 말씀의 회복을 원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지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 기간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챌린지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이 수요 여성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그럴싸한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그것으로 이 자리에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 말씀으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면서 화를 내신 적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내게 일어난 요술 같은 기적들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비록 배운 것이 짧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도 걸어다니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표적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근거, 그의 고백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될 당연한 이유, 주님밖에는 머물 곳이 없기에 가지 않겠다는 그 고백의 근거는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다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꼭 뭐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고 행복을 보장해주고 너를 사람들 앞에서 좀 대단하게 세워줘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아직도 보여지는 현상과 표적의 연연에서 살아가겠느냐?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유대인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의 사람들,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 말씀하다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열심히 이 전도 생활을 했던 많은 전도인들을 통해서 이상하게 사마리아인들은요, 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말씀만 가지고 충분히 믿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나도 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는 종종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 섬기며 베풀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뭐지? 이런 본전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수고를 몰라주는 야속함과 세워진 이로서의 외로움, 이런 것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꼭 나오지요. 진리를 전하고도 외면당한 외로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외로워서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물러라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열두 제자였냐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소수 정예반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5,000명 아니 10,000명 넘는 떠나간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버려두신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드 트레이닝 시키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렸어요. 이제 예수님도 없는데 뭘 어떻게 기다리란 말이야, 나 갈래. 그러지 않고 12명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기다려서 다시 도망가고 다시 떠났던 그 10,000명을 향해서,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내게서 들은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성 공동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하시지요.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세상 나라의 가치로 보기에는 그리 매력적인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여 명이 떠나간 12명에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던 것은 이 떠나지 않은 성령 받은 자들이 다시 그 10,000명을 포함한 다른 그 나머지 인생을 잡아오라고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입니다. 회피하시겠어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내 자녀 그냥 갖다 놓으면 가르쳐 주겠지 하고, 그냥 집에서는 말씀 공부나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액티비티에 치중하셨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남편 예수 얘기하면 더 이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해야 되는 영생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로 무장해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서 불편한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 지키시고 떠나가지 않아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내가 회피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떠난 그 사람들 찾아오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가 혹시 그동안 보이지 않는 현실의 모습이었거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신앙으로 도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회피하고 있던 소명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어려워서, 불편해서, 관계의 어그러짐이 두려워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표적을 구하는 믿음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먹이는 엄마, 말씀 요리하는 아내, 말씀 선물하는 친구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 것, 표절계만 구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생에 훔치는 말씀으로 뿌리내리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내가 회피하고 있는 그와 같은 소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지 않은 가족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표적으로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으로 거듭나고 도약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